안녕하세요. 월가제입니다. 자, 오늘 30일 만에 투자 기초 다지기 3투기 시리즈 20강 들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봤는데 충격적인 기사를 보았습니다. 코스피의 상승률이 올해 69%나 되는데 개인 투자자의 54%가 손실 중이라는 기사였죠. 이게 세상 사람들을 절반이 바보라서 주가 지수가 69% 오르는데 손실을 보는 걸까요? 그렇게 따지면 공부 많이 하는 그런 교수님들이나 전문직은 절대 손실을 보면 안 될 텐데 현실은 교수님들이나 전문직도 주식으로 손실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투자 성공에는 확률적 우위뿐만 아니라 절제 우위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사실 저는 확률적 우위는 생각보다는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당연히 공부는 해야겠죠. 하지만 생각보다 이제 많이 필요하진 않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워렌 버핏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투자에서의 성공은 IQ와 관련이 있지 않다. 만약 당신이 정상적인 지능을 가졌다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욕망을 통제하는 성품이다. 이제 이 그래프에서 그래프는 위쪽으로 갈수록 확률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절제의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봤을 때 일반적으로 절제 우위를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언가 독서나 일기나 공부도 꾸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체로 확률적 우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저는 어느 정도는 빈 공간이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교수님이나 전문직처럼 이제 공부를 잘하는데 절제 우위는 없는 사람들은 있어도 절제 우위가 이렇게 있는데 완전 무지성 투자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어쨌든 이렇게 봤을 때 이 노란색과 주황색이 초과 수익을 내는 집단 정도라고 한다면은 이 확률적 우위 측면에서는 사실 뭐 30% 40% 이상만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대신 절제 우위는 상위 10에서 30%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둘 다 갖춘 사람을 따져보면은 한 대략 10에서 15%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고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추측을 해보는데요. 그런데 세상에 처음부터 절제 우위를 타고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주위를 둘러봤을 때 젊을 때부터 뭐 절제 우위가 이미 갖춰진 것처럼 보이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런 친구들의 많은 숫자는 절제 우위가 있다기보다는 리스크 회피 성향이 강한 친구인 경우가 많습니다. 착한 것과 정의로운 것이 다르듯이 절제 우위가 있는 것과 리스크 회피 경향이 높고 보수적인 것은 다르죠. 이런 타입은 돈을 크게 잃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좋은 투자 성과를 그렇게 반드시 내는 타입도 아닙니다. 딱 우리 아버지 같은 타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어느 펀드에 돈을 넣었더니 신통찮다고 뭐라 하시길래 얼마 넣었냐니까 이제 100만 원 넣으셨다고. 그러니까 결국 초과 수익을 낸다는 것은 어느 정도 리스크를 시킹하면서도 절제를 할 줄 아는 그 황금 구간에 들어야 한다는 것이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처음부터 그 구간에 들어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리스크 회피 성향이 높은 사람이 점점 더 본인의 그릇을 넓혀가거나 아니면 리스크 추구 성향이 높은 사람이 절제를 배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인 경험으로는 특히 20대에서 40대까지는 거의 이쪽에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후자를 기준으로 오늘 주제를 이어나가 볼까 하는데요. 오늘 서론이 길었지만 핵심 주제는 손실에 대해 어떤 가치관을 가질 것인가입니다. 저는 손실을 입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그 사람이 앞으로 투자에 성공할지를 결정한다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일 중에서는 확실한 불행도 확실한 행복도 물론 있지만 95% 이상 일들은 그 자체로는 가치 중립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 경험을 한 직후에는 당장 그 당면한 상황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 우선되다 보니 그게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판단을 하게 되지만 장기적으로 그 경험이 인생에 어떤 역할을 할지는 그 경험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 경험으로 인해 어떤 식으로 내 행동이 변화하는가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심지어 그 과거 경험의 가치까지도 사후적으로 결정이 되죠. 예를 들어서 저희 그 건너서 아는 지인은 코인으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만큼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마 주위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하면서 그런 좋은 일이 자신에게도 일어났으면 생각했을 것인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분은 몇 년도 안 돼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인 때문이었습니다. 또 저는 지금으로부터 10수년 전에 억대의 빚을 지고 사기도 당하고 연이어 은사에게 배신을 당한 후 왜 이런 쓰레기 같은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매일 한탄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알파고와 이세돌 씨의 대결이 일어나기도 전에 이미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로 커리어를 틀 마음을 반강제적으로 먹게 되었고 그 시의적절한 선택 덕분에 크게 재개할 수 있었죠. 그리고 똑같이 고시원에서 5년을 보낸 사람이 있다 해보겠습니다. 고시원에서 5년을 보낸 이 세월 자체는 두 사람에게 분명히 동일한 경험이죠. 근데 한 사람은 이제 고시에 패스하고, 한 사람은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전자에게는 그 5년의 세월이 엄청난 가치라고 느껴지겠지만, 후자에는 그렇지 않겠죠. 그러나 이렇게 포기한 사람도 그 시간 동안 배운 인내심과 겸손을 통해서 그 이후에 또 꾸준한 성공을 거둔다면 그 5년은 천금의 시간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렇게 당장 남들이 보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일이 시간이 흐르며 본인의 목숨을 끊을 만큼 비수가 되어 돌아오고 하루하루 한탄하며 지내던 일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 중 하나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 호사다마 전화위복이라는 이야기를 시청자분들 중에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인생을 살면 살수록 뼈저리게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이 시장에서 보게 되는 손실들도 당장 손실이라는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는 당연히 부정적인 감정 반응을 불러일으키지만 그게 진정으로 나쁜 일인지 좋은 일인지는 그 손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활용할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 손실을 걸음삼아 제대로 된 투자 공부를 하고 마음 수양을 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인생을 전환하는 커다란 디딤돌이 될 것이고 그 손실에 휘둘려서 술과 같은 자극을 잡고 더큰 레버리지에 몰두한다면 그 손실은 두고두고 후회로 남을 시간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전하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모든 부정적 감정은 엄청난 에너지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네이버 쇼핑에서 뭔가를 구매를 했는데 물건이 좋아서 만족하고 잘 사용할 때와 아니면 뭔가 하자가 있어서 불만족스러울 때 언제 리뷰를 더 많이 쓰시나요? 일반적으로는 후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긍정적 선의는 솜사탕과 같고 부정적 감정은 아주 날카로운 바늘과도 같다고 하는데요. 드라마에서도 어떤 계기로 인해 못생겼던 주인공이 악착같이 살을 빼고 가꿔서 예뻐지고 잘생겨지는 설정이 많이 나오죠. 이제 드라마는 현실의 개연성을 차용해야 하는데, 그럼 변화의 계기는 과연 긍정적인 경험이었을까요? 십중팔구는 부정적 경험, 그 중에서도 충격을 줄 만큼 부정적인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본인이 뭐 믿고 의지했던 언니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외모에 대해서 쪽팔린다고 한다던가, 그런 경험으로 인해서 이전과 비교도 안될 단단한 결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만큼 부정적 경험은 그 자체로 엄청난 에너지원이 된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손실을 보았을 때 금전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금전을 대가로 에너지원을 구매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일부러 구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손실이 벌어지면 마인드를 이렇게 가지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그 부정적 감정의 에너지원을 삭히기만 하면 엔트로피의 법칙에 따라 조금씩 사라져 버릴 것이고 그 부정적 에너지를 게임을 하거나 악플을 달거나 술을 마시는 식으로 부정적 형태로 표출을 하면 그것은 부정적 형태의 습관, 업식, 카르마를 쌓게 됩니다. 내 전생이 무엇이었나 하는 허황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어제의 내 행동이 오늘의 내 전생입니다. 손실 보고 게임하고 술 마시는 시간들을 보냈다면 그것이 업보가 되어서 또 다른 손실을 불러옵니다. 하지만 손실 토대로 공부를 하고 스스로 정신 차리고 자기 개발을 한다면 그 손실은 사후적으로 굉장한 가치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손실을 보았을 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에너지원을 얻었는지 인식해야 되고 2차적으로는 이 에너지원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답은 없겠지만 제가 20대 시절에 썼던 방법을 좀 한번 말씀드려 보자면 저는 구글 시트 같은 엑셀 파일에다가 매일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기 발전적인 행동들의 액수를 매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달리기 30분 하면은 분당 얼마, 푸시업 몇번 하면 몇만 원, 금주 금연 하면은 몇만 원. 20대 때는 저도 담배를 피웠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손실을 볼 경우에 위 행동들을 할 때마다 손실에서 차감을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단순해 보일 수도 있지만 손실에서 오는 부정적 감정이 부정적 행동과 그에 따른 부정적 습관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루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남은 삼투기 강의, 이제 다음 영상부터는 저희가 이제 주식과 매크로 이야기를 할 거라서 이런 자기 성장이나 사고력 관련 이야기는 이걸로 마지막일 것 같은데 투자를 잘하고 싶다면 가장 빠른 지름길은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투자 의사결정 과정의 근간은 결국 세상의 정보에 대해 내가 사고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본인의 사고력을 키우는 것에 있어 그 어떤 행위보다 좋은 것은 스스로의 삶에 대해 생각하고 글로 써보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생각만 해서는 표면적인 수준에서 날아가 버릴 생각도 문장으로 쓰게 되면 그 문장이 닷이 되어서 그 다음 문장에서 더 깊은 사고를 할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루하루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세상에 대해서 다르게 사고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손실 경험은 강력한 에너지원이란 점, 그리고 그것을 긍정적인 습관으로 치환하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일기를 꾸준히 쓰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투자와 재테크에 대한 마인드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꽤나 마인드를 이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다뤘는데 그만큼 마인드가 사실 투자 성공의 저는 한 70%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어떤 매크로나 회계 지식 같은 것들은 기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15강부터 20강까지 쭉 다뤘는데 이제 다음 강의부터 본격적으로 주식, 매크로, 포트폴리오 관리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리즈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